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야기니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받기 원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맞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짜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핫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와 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살았고 믿었고 들었고 믿었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귀와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님 그저 3인칭으로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들이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히브리 말로 해볼까요? 키 레올람 하스도. 그렇습니다. 호둘라도나이 키토브 키 레올람 하스도. 호둘라도나이 키토브 키 레올람 하스도.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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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둘라도나이 키토브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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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둘라도나이 키토브. 호두란 말은 먹는 호두가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하는 명령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명령문이라면 호두 하는 말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명령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그 말은 인도자가 회중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 않느냐, 여호와의 능력과 지혜를 알지 않느냐,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아름다움과 능력을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입술로 찬양합시다 하는 그런 권유요 명령이고, 호두라는 명령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을 알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입을 열어 찬송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만민이 알도록 큰 회중 가운데 형제 가운데 여호와의 은총을 감사합시다 이렇게 권유하는 명령문이에요. 호두 찬송하라 감사하라. 라도나이 여호와께 키토브 그는 선하시며 키 레올람 하스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찬송을 예배 가운데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찬송을 히브리 말로 부르는데 이 찬송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찬송의 후렴구요 스테이플스 후렴구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던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100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과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1절을 시작합니다. 시편 118편은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부르던 할랄이라고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였어요. 그 찬송이 아주 시편 118편에 아주 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큰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날은 여호와의 지으신 날이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주의 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구원하러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불렀던 그 찬송들이 시편 118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118편의 1절, 2절, 3절, 4절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맨 마지막 절 29절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편 136편 혹시 아세요?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25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만군의 주께 찬송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옛적 하늘을 나르신 이에게 찬송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에게 찬송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에서 품고 지나신 이에게 찬송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우리를 모아 예배 받으시는 이에게 찬송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어느 상황에서나 늘 부르던 그런 찬송의 후렴구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이 노래는, 이 표현은 상황을 초월해서 화석화된 늘 그냥 입에 익숙하게만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습니다. 시편에만, 시편은 노래잖아요, 찬송이잖아요. 시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서 속에서도 똑같은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모든 주변 나라들과 평강하게 하시고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다윗성 예루살렘을 아무도 뺏지 못하던 그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하나님 시온성이라고 수도로 삼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불러 이렇게 법궤를 모셔드렸을 때 온 백성과 함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기공식을 행할 때에도 온 백성과 찬양대와 함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적군들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포위하고 둘러서서 여호와여 우리는 이 큰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망한 줄, 이스라엘이 망한 줄 알았는데, 버린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 신이, 바벨론 신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주인도 되시고 바벨론 왕의 주권자도 되셔서 그 세계 대제국들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토로,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렇게 다시 지은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런데 다시 지은 성전이 옛날의 성전 같지가 못하고 다시 지은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없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외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감사와 비통함의 그 절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 3장에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옛날 언약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멸망한 나라 이스라엘아,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여호와를 서로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로 여호와를 알게 하는 그 새 언약의 놀라운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이, 참된 성전이 다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설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온갖 핍박과 수모와 박해를 당하다가 이제 예수 앞에 돌아와 예수께서 그 구약에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생명의 구주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도 오늘날 이 찬송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아침에 교사들하고 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때에 난 찬송하고 기도하며 손을 높이 듭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때는 지금입니다. 이와 같은 때는 항상이에요. 이와 같은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 비로소 이와 같은 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분이 좋아져서 행복해서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때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이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애틋하게 여기는 사랑도 아니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때, 조건이 맞을 때, 나에게 잘해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충성할 때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행하시는 그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은 다른 거예요.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은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계약과 달라요. 계약은 행동과 조건을 주고받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너가 얼마를 주면 나는 이만큼 일을 할게. 이게 계약이지 않습니까? 너가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안 해도 돼요. 너가 일을 안 하면 나는 돈을 안 줘도 되는 것이 계약이에요. 근데 언약은 그런 조건과 행동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름과 이름을, 인격과 인격을, 인생과 인생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보호하겠고 너희를 구원하겠으니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사랑하고 섬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격과 이름과 존재를 걸고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신 한 그 언약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자기 인격과 전부를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언약의 사랑,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만도 아니고 위기 속에서도 눈앞이 캄캄할 때에도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각오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자기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충성과 그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백성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른 것은 그 언약 가운데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구원이 임했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이 높아지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네, 늘 찬송하지만 언제나 찬송하지만 구체적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찬송의 기록들을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작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나눠요. 이 성경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쉽다고 하는 분도 있고 성경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냥 얘기니까 그냥 읽으면 쉬운데요, 어려운 것은 정리가 잘 안 돼요. 앞뒤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셨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셨다가 어떨 때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다가 어떨 때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했다가 아, 은혜 받은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소위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앞뒤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2, 3, 1, 2, 3으로 왜 이렇게 교과서가 있으면 전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1, 2, 3, 1, 2, 3 그렇게 딱 아웃라인으로 딱 정리를 하면은 그거 딱 공부하면은 시험 잘 볼 수 있잖아요. 그거 그런 유혹이 막 생겨요. 성경도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에서 1, 2, 3, 1, 2, 3 딱 정리를 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더 확실하고 힘이 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온갖 상황이 다 있잖아요. 온갖 나라들이 다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속에서 반응하시고, 그 속에서 도우시고, 그 속에서 때로는 가슴을 치시고, 그 속에서 때로는 막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그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리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사람이 여러 모양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여러 모양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모양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으로 대하려고,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시다 보니까 반응들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식, 우리 자식 몇 명 안 되지만 걔네들 모양이 다 다르니까, 생긴 것이 다르니까 나야 똑같은 아버지로 똑같이 사랑하지만 어떤 놈한테는 이렇게 하고, 미운 놈한테는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놈한테는 더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모양으로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 그 왜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있는 자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냥 기준에 정해진 여기까지 애써서 올라가면 겨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겨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생긴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각오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도망가면 쫓아오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원수 되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처럼 삼으셔서 우리에게 부을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손해가 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야 마는 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냥 해 좋다고만 하고 있으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원수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징벌하셔야 되는데, 공의를 보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벌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멸망해서 영벌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처음부터 변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있는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누군지,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사밧은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때, 그래서 북왕국은 다윗의 집안이 아니라 다른 집안 사람들이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어지고,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도 사랑하신 것을,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명령하실 때도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집을,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다윗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남쪽 왕들이 다 선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교적 선한 왕들이 북쪽보다는 많았어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을 다스리는 유다 남왕국의 왕들이, 비교적 선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왕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는데 그 아들이 아비암이라는 왕이었어요. 아비암은 몇 년 안 다스렸는데 여러 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의 등불을 옮기지 않고 아비암에게 아들을 주셔서 왕위를 잇게 하셨다 하고 왕위에 등극한 왕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처음 남한국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두 왕이 꽤 오랜 기간 남쪽 나라를 다스렸는데 선한 왕이었어요. 다윗을 닮은 왕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남왕국의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 전통이 그 집안 대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북왕국은요, 한 집안이 계속해서 왕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와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죠. 한 2대 지나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전을 겪다가 또 다른 왕이 올라오면 한 4대쯤 계속되다가 또 성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전통이, 언약의 전통이 이어질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안의 첫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막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뭐 이런 노래도 있대는데 뭐 그런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잘 익숙하지 않은 게 너무, 뭐든지 새로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저희 아내 집안은 평양 때부터, 북한에 먼저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평양 때부터 그때 장로 전에 영수라는 직책이라고 그러나요? 교회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바로 밑에 지금의 장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때부터 시작한 4대째 장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교가 안 되고 주눅들 때가 많아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서. 그리고 저희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이 언약의 전통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대에서 대를 이어져 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허락하시고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후배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참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고 그 자손들에게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그렇게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든든히 서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집안의 전통, 조상의 공덕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설 수 있게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대를 이어서 믿음이 전수되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제가 첫 대라고 할지라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우리 결혼식 할 때 나는 네 남자, 너는 내 여자, 평생 한눈 팔지 말고 가난해도 늙어도 서로 사랑하자 약속했잖아요. 그런 약속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약속 가운데 내가 첫 대라도 서 있으면 유구한 전통을 가진 집안과 똑같은 언약 안에 서 있는 복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고 자손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의 공로가 뭐 이렇게 그런 거라기보다는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집안을 지키셨다. 여호사밧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약 가운데 영원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그런 언약의 집안 되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믿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저도 한번 각오를 다져봅니다. 여호사밧이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언제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레위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자 그 격려하신 말씀을 믿고 적들 앞에 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보세요. 단계가 있죠. 위기를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적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찬송하며 돌아왔습니다. 언제 노래를 불렀죠? 적들 앞에 섰을 때 불렀습니다. 언제 이 노래를 부르기가 쉬울까요? 다른 상황에 부르기가 쉽습니다. 기도할 때는, 위기를 당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편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모든 종교들의 찬양들은 조건이 붙습니다. 마둑신 당신은 전쟁의 신이고 모든 나라를 이기신 승리의 신이니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말하자면 신을 높이는 찬양이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한 뇌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박수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어요? TV 같은 데 보면은 온갖 신의 이름을 다 부르더라고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데만 한 시간이 걸려요. 혹시라도 빼먹을까 봐. 그리고 다 찬양하는 거예요. 다 높이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찬양을 사실은 기도할 때 위기 가운데 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때 그 찬양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의 입을 통해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백성이 힘을 얻으라고, 용기를 얻으라고 여호와께 찬양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용기를 얻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 그 노래를 불렀느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적들 앞에 진을 갖추고 서 있을 때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적이 창 끝을 겨누고 포위하고 있어요.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갖춘다면 무슨 진이겠습니까? 전투의 진이어야 되겠지요. 전쟁을 한 진을 배설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은 그 전쟁의 진이 아니라, 오늘 성가대가 소프라노는 이쪽에 서고 알토는 이쪽에 서고 테너는 뒤에 서고 베이스는 이쪽에 선 것 같이 찬양대의 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 앞에 찬양대의 진의 모양으로 배열하고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말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칠 때 이 찬송 부르기 쉽겠지요. 물론 다른 때에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본문에서 가장 이 찬송을 부르기 어려운 그 때에 이 찬송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 붙여 놓은 것은 이 찬송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근거는 나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정성도 아니고, 이 찬송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것에 대한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찬송의 근거는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편 15편에 성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이웃을 향해 해를 끼치려 손을 들지 않고 별일을 바라고 돈을 꿔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않고, 그리고서 마지막 그 자격이 해가 될지라도 약속을 변개치 않는 사람이다. 해가 될지라도 약속을 변개치 않는 사람이다. 계약은요, 상황이 바뀌면 안 지켜도 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그때와 약속할 때와 지켜야 될 때 마음이 다르면, 관계가 상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손해가 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해가 될지라도 약속을 변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해가 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구원하리라. 그 약속을 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할 것을 미리 아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역의 징벌을, 고통을 대신 받으실 것을
앞서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을 약속, 헛되지 않은 약속, 끝까지 지킬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내 자녀 삼으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내가 너를 영광의 찬송 삼으리라, 온 세계 가운데 내 자녀를 보라, 나의 구원을 보라, 내 백성을 보라, 자랑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실 때 우리의 거역함을 아시고 손에 보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 긍정, 지킨 것,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는 예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참으로 증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기뻐하고 자랑할 게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술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아들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 바라보고 살기로 했네. 예수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든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버리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만 우리 눈에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승리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re you not? Did you not? Will you not? 영어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Are you not? Did you not? Will you not?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기록과 기억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적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Are you not?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유를 다스리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알고 있습니까? 예,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에 부대낄 때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부대끼며 하나님과 여러 가지를 겪으며 하나님을 점차 체험으로 몸으로 알아가는 그 지식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는도다. 이 백성은요, 구약을 딸딸 외우는 백성이었어요. 이 백성 가운데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있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처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어가는도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설교와 신앙서적들은 홍수처럼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부대껴서 하나님을 몸으로 알아가는 그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위인전기를 읽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 그 이력서를 읽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상을 받았는지 다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가 언젠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든든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과 자꾸 부대끼는 자리로 우리 덕분에 그렇게 인도받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Are you not?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증거와 확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Did you not?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기록이 기억으로 남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근거가 힘과 능력이 된 것이에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한 번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 속에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도 기억으로 새겨진다면 Did you not?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매일 먹이신 분 아닙니까?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내 삶 가운데 주님 하늘로부터 그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길 없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눈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 내 지혜로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 발길을 인도하셔서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자 되시옵소서. 양처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부대껴 살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쌓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볼 때 거부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추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쌓여가는 것이 참으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이렇게 될 때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도 한번 올라가 보고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도 한번 거닐어 보고 이러면은 이 믿음이 마음에 이렇게 확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 성지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순간, 내가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정말로 눈앞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여셨던 그 순간, 내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화목되었노라고 용서받았노라고 영생을 얻었노라고 기뻐 찬양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민영아 너를 쓸 때가 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 안에 상처와 이 안에 구부러진 것과 이 안에 이기적 것과 더러운 걸 다 보여주셔놓고 이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해놓고 뭘 쓰시겠다고 합니까? 어디다 쓰실 겁니까? 언제 쓰실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생에 붙잡을 말씀을 주시고 그 한밤중에 그 기도원 아무도 없는 그 넓은 체육관 같은 기도원에서 혼자서 한밤중에 펄펄 뛰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정말 나를 쓰시겠군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사용하십니까? 저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내가 과연 목사인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과연 누군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나는 그냥 매일 교회에서 하는 일 그냥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그 성지에 돌아갑니다. 그 성지를 방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심할 여지 없이 나를 불러주신 그 기억을 다시 새깁니다. 하나님, Did you not?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기억이 성지로 남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먼 훗날 돌아볼 때 그 성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저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아이들의 평생에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성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함부로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함부로 읽을 수 있습니까? 오늘 기도를 어떻게 대문대문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서로 교제할 때 어떻게 그냥 대문대문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교제가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여가는 성지 되기를 축원합니다. Will you not?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장차 구원을 기도한 것이 그저 wishful, 그냥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소망이나 그냥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한 소망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현재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참되고 확실한 반석 위에 선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나님을 새로 알아가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성지로 기억으로 쌓여져서 돌아볼 때마다 의심할 수 없는 그 기념물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든든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온 대적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